야고보서 3장 1, 2절 우리 같이 펴셔서 1, 2절 같이 읽죠.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강의 이 부분 설교 제목을 제가 온전한 사람과 그의 혀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번 주로 시작하여 몇 주간 동안 이 문맥 자체가 계속 말과 관련된 것이고 사장에 들어가서도 동일하게 주제가 조금 발전되고 확장되는 것 같지만 여기서도 혀, 언어, 말 그것이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을 구성합니다. 2절에 있는 이 선언 자체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우리 교회의 그 핵심 가치를 나타내는 그 표현적인 그 성경 구절이 골로새서 1장 28절 아닙니까? 거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라고 했는데 그 완전한 자, 그 표현이 여기 나와 있는 온전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왜 오중직임,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교사, 목사를 주셨는가? 지역교회에 주신 그 목적이 성도를 이퀴핑, 세워서 그 다음 구절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게 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이루고 있는 어떤 인격이 있겠죠. 그분의 생각.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 문제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보실까? 주님의 그 상황을 보는 성숙한 눈,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그 성숙한 지혜, 그때 주님의 입에서 나옴직한 말들, 그 구성하는 것을 어떤 인격이 있다면 그러한 정도로 그리스도의 그러한 정도로 장성하게 성숙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지역교회 사도와 선지자와 이러한 오중직임을 주셨다는 거예요. 작은 예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것을 골로새서 1장 28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했고요. Complete in Christ. 오늘 여기에서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해서 온전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인간을 보면서 완성하고자 하는 그림이 있어요. 그게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게 무엇과 연관이 되는가 하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이 말은 전부입니다. 물론 말이 나오기 이전에 앞에 선행되어야 되는 한 단계가 있습니다. 마음이에요. 마음에 다스려진 것이 말로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다루게 될 것은 일단 말부터 잡자. 1절 보겠습니다. 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레이들로 신학교 칼리지 우리 집 옆에 있어서 그 도서관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 2층 도서관에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다가 창밖을 이렇게 보는데 지금은 공사 들어가서 그 파켄세이브에서 진입하는 그 길이 없어졌지만 그때는 안 좋은 그 길이 있었어요. 그쪽으로 진입하는 차가 있는데 이게 들어와가지고 왼쪽에 있는 파킹이 다 돼 있는 자리에 찾는 거예요. 제 눈에는 위에서 2층에서 보니까 한 자리가 딱 제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없으니까 이렇게 돌아가지고 멀리 파킹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2층에서 본 제가 숨겨져 있는 파킹 스페이스 하나가 보였듯이 그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중요한 것이 중요하게 보이는 것이겠죠. 여기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했어요. 그러면 선생이 되지 말라는 건가요? 그 직분을 잘 감당했을 때 영광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위대한 약속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차대한 책임 때문에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심판의 원리 가운데 기억할 것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대표성의 원리와 큰 영향력, 지위는 큰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두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성. 최근에 일본 총리 그의 결정에 의해서 한국 수출에 대한 어떤 규제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일본을 대표하는 정치 지도자가 내린 하나의 결정이 대표적인 위치에 있는 그가 결정을 내리면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쳐요. 그가 내린 결정이 1년 뒤에 일본 사회에 득이 될지 아니면 어떤 마이너스가 될지 그건 잘 몰라요. 어쨌든 최고 지도자가 내린 그 결정은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학교의 담임 선생님 한 사람의 말이 클래스 전체를 지배하듯이 대표성을 가진 사람의 말, 행동은 힘을 지닌다. 그리고 큰 영향력, 지위를 가지면 가질수록 큰 책임이 요구된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레위기 4장에는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시간적인 제한 때문에 펼 필요는 없는데요. 속죄제 규례가 나옵니다. 레위기 4장에. 여기 보면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되는 영적인 원리가 숨어 있어요. 제사장의 속죄가 필요한 경우에 흠 없는 황소 한 마리가 요구돼요. 기억하십시오. 누구요? 제사장의 속죄가 필요할 때 황소 한 마리. 평민의 일반 사람이 속죄가 필요한 경우는 암 염소 한 마리. 족장이 범죄한 경우에는 흠 없는 숫 염소 한 마리.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한 경우에 황소 한 마리. 제사장이 속죄가 필요한 경우에 황소 몇 마리라고요? 한 마리. 온 회중이, 이스라엘 외엔 온 회중이 집단적으로 주님 앞에 속죄가 필요해요. 그때 황소 한 마리. 제사장과 온 회중의 하나님 앞에서의 속죄 제물의 중량이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두려워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책임이란 영역에 대해서는 생각 없이 자꾸 오르기를 좋아해요. 오르는 만큼 어떤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책임, 높이 오른 만큼 그 수하에 있는 사람을 대표하면서 이들 가운데 섬기는 영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지위를 이용하고 이 지위로 인해서 생기는 유익이 좋아서 그것이 달콤해서 자꾸자꾸 위로 오를 때 부작용이 반드시 생기고 1절 기억하십시오.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당한다고 분명하게. 그래서 아예 그 타이틀, 포지션, 직위를 안 선택한 사람보다 훨씬 좋지 못한 그 결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이 드러내는 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주님께서 가르치는 사람이나 예배 인도자나 누군가를 통해서 그분이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람을 통해서 소개되고 주님이 부각되고 모셔드려지고 환영되어지고 하는 이것을 섭리하셨어요.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서 도구가 된 그 사람이 드러나는 것을 성경 곳곳에 경계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5, 26절에 보면 자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이 처음 이렇게 소개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시를 주실 때 25, 26절에는 참 재미있는 어떤 규례 하나가 눈에 띕니다. 25절, 26절이요. 내가 네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그냥 로우한 상태로 그냥 삐죽삐죽 하면은 그렇게 쌓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끗하게 만들지 말고 내가 네게 여호와 하나님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자 25절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26절 너는 청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청계로 누가 오를까요? 제단을 만들었을 때 제사장, 너는 정결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이것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제단. 이렇게 청대가 쌓아올라가지고 이게 높아지면서 좁아, 공간 자체는 좁아지는 지구라테 형식의 이방신전을 지금 뜻합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건데, 왜냐하면 너는 청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이 지구라테 형식의 이방 사제가 올라가면서 이방 사제들은 의복 자체에 몸을 가리거나 하지 않고 될 수 있으면 드러냅니다. 때로는 엄난 의식에 동원되기도 하고요. 그랬을 때 밑에서 보는 사람들이 지금 예배 대상이신 그분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맨살에 드러난 그 모습에 지금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가 일어나고 있을 때 찬양팀 누군가가 인도를 하고 있는데 아침에 세수를 제대로 거울 안 보고 그걸 뭐 하죠. 그게 산만하게 만드는 뭔가가 될 수 있거든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처럼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를 이어주는 가교, 브릿지 역할을 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도구들이 자기 자신에게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과 관심과 그 초점을 끌어내고, 그래서 뭔가 쇼를 하듯이 하면 실패된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식하고 있어야 할 때 청계 오르는 제사장의 맨살에 드러난 그 손에서 주위가 흐트러지는 것, 그거 하면 안 돼 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또 하나, 에스겔서 4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44장 이 부분은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천년 동안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 지상에서 세우지는 어떤 기간 동안에 성전 하나가 세워질 것인데 그곳에 관련된 규례를 주십니다. 에스겔서 44장 16절에서 18절까지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나 안뜰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 관을 머리에 쓰고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털 옷을 입지 말고 베옷을 입으면 이유가요? 땀나지 않도록. 전능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인 제사장은 땀이 무엇을 상징해요? 육신의 방법. 땀은 육신을 뜻해요. 육신의 힘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자기 열심으로, 자기 힘으로. 열심은 성경에 나오고 그것은 어떠한 모습을 띠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심이 있고요. 열심을 내라 명령한 데 많아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지식 가운데 방향을 잘못 잡은 열심 때문에 실패한 것도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땀으로 상징되는 육신의 힘으로 그 섬김의 사역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알릴 때 하나님의 힘과 그분의 인도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힘으로 하도록 하라. 그것이 에스겔서 44장에 있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어떤 부분이 많이 들어간 그런 선생 노릇할 때, 그러한 주의 종으로서 기능할 때 큰 심판을 받게 되고 이 지도자적 지위를 원했던 것이 오히려 그냥 일반인으로서 주님을 섬겼을 때보다 큰 손해라는 거죠. 자, 2절. 그러면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러면서 능히 온몸도 굴레 세우리라 그랬습니다. 온몸도 굴레 세운다는 이 말은 제가 인용한 성경에는 able to control his whole being 그랬어요. 그 사람의 전 존재를 컨트롤할 수 있대요. 뭘 하면은 혀를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으면은 혀를 다스리는 데 성공하면 그 자신의 삶 전체를 완전 통제하에 둘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삶의 다른 영역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완벽한 통제 가운데 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혀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통제 가운데 두지 아니하면 반대로 내 삶이 무질서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부작용이 있을까? 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까? 내 혀의 문제 때문에. 2절 보겠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하나님의 도구가 된 사람은 그 실수 영역, 조심해야 되는 그 영역이 혀라는 건데, 오늘 이 시간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입을 담으로써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내면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5장 20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마음에서 생각작용해서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마음에서 입을 통해서 말이 나오는데 이 미움이라는 그 마음 자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어떤 형식으로든 나오는데 그것은 똑똑한 사람이냐 조금 모자란 사람이냐에 따라서 나오게 하는 방식을 달리해요. 조금 단순한 사람, 생각이 없는 사람, 그냥 미워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것을 나눌 대상이 있으면 아, 그 사람이 행편없어라고 말을 해요. 직접적으로. 그러나 반면에 조금 그 거룩을 가장하는 그런 스킬이 있는 똑똑한 사람 같은 경우는요, 그 사람 참 큰일 났어. 우리 기도해 줘야 돼. 이렇게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작업을 했어요. 내 마음 가운데 그 대신 그 사람에 대해서 긍휼의 영이 확 생겨버렸어요. 내 마음 가운데. 막 기도를 하고 있다가, 아, 나도 잘못하는 게 많네? 나도 부족한 게 많네? 지금 남 뭐 하고 있을 때가 아니네? 라고 하는 어떤 성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주님, 나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내 마음 가운데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 말이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몇 주 동안에 말과 마음을 두 가지를 같이 잡아보려고 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다는 것은 그 말이 버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에디팅을 할 필요가 없는, 아, 저거 내 왜 이 말을 했을까? 그것은 꼭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그 말뿐만 아니라 감사를 할 수가 있었는데 감사 대신에 내 마음 가운데 원망의 말을, 불만스러운 말을, 짜증시킨 말을 내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하는 것 자체도 말의 실수가 있는 거예요. 내면 세계를 반영하는 내 심령 가운데 어떤 사람은 거짓말은 아닌데 과장을 해요. 그것이 성님께서 주시는 너 좀 과장이 심하다? 본인만 압니다. 이유가 있어요. 과장하는 이유가 자기 보호의 형태입니다. 자기 보호하기 위해서 과장해요. 그래야 자기가 조금 숨을 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주님 보시기에는 말에 실수가 있는 거예요. 연습하면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됩니다. 성경 한 구절 보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 30절입니다. 저는 이 구절 암송하기를 권유합니다. 에베소 4장 29, 30절. 부정적인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시도해보니까 그렇게 성공 확률이 낮아요. 그 대신 부정적인 말을 안 하기보다도 그 반대로 덕을 세우고 은혜 끼치는 말을 하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이게 바로 이 권면입니다. 29절. 무릇 들은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어떻게 성령 근심시킬까요?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서. 그 안에서 너희가 고뇌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내게 성령께서 도장을 찍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그분을 근심시키면 이렇게 우울해 계시다가 또 찾아오셔서 그런 말 하지 말지 이렇게 눈짓이 말씀해 주세요.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넛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진리를 생각나게 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계속 있기로 그런 인친바된 그런 분이시다. 그분을 슬프게 하면 안 된다. 말로. 그리고 우리가 선한 말을 할 때마다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칠 때마다 성령께서 기뻐하세요. 그리고 이 과정이 지속되고 반복될 때 내 심령 가운데 여기서 말씀하신 온전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가 열망하는 그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 몇 주 동안 같이 말씀 붙잡고 고민하면서 이 영역에 대해서 한번 승리해 보자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할 때 기도와 간구 영 주십시오. 지혜와 계시 영으로 크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적용할 만한 지혜로 다가오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